세상을 바꿀 완벽한 코드를 짜놓고 초기 고객들한테 막 폭발적인 반응까지 얻어낸 천재적인 창업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아주 이상적인 출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업자가 종이 한 장을, 그러니까 딱한 장을 30일 안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개인 파산을 겪게 됩니다.
와,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같나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국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아주 잔혹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그 구조적인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죠.
그러니까요,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신화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막상 그 이면의 문을 열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재무적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 중이시든 아니면 거대한 벤처 자본이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한 호기심 많은 학습자이시든 오늘 다룰 자료는 엄청난 통찰을 줄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자료를 보나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공동 작성한 2026년 6월 29일자 델라웨어 C코프 투자 유치 전략 보고서입니다.
아, 델라웨어 C코프.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죠.
맞아요. 이 문건을 관통하는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핵심 명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은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투자 가능한 구조를 산다.
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문장이 핵심이네요.
저는 이 문장이 벤처 캐피털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했다고 봐요.
네, 투자 유치의 본질을 그냥 막 우리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좀 부탁하는 행위로 착각하는 창업자들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돈좀 빌려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벤처 캐피털리스트, 즉 VC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헤징하고 다음 라운드에 자기보다 더큰 자본을 가진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겨야 하는 금융업자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뼈대가 다음 라운드에 거대 자본을 유치하기에 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깨진 그릇에 담아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깨진 그릇, 화 와닿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 완벽한 그릇의 표준 규격으로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C콥, 즉 주식회사를 딱콕 집어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벤처업계에서 델라웨어 C콥과 일종의 공용어라는 건 워낙 유명하죠.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웠던 건 다른 주나 다른 형태의 법인을 세웠을 때 발생하는 마찰 비용, 그 마찰 비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마찰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불확실하면 싫죠.
델라웨어 회세법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판례를 가지고 있어서 주주 간의 분쟁이나 이사회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누구나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 법적 예측 가능성의 핵심이군요. 만약에 제가 텍사스에 LLC 형태로 회사를 세웠다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로펌을 고용해서 텍사스 법률상 이 구조가 안전한지, 벤처 투자에 적합한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실사를 해야 하거든요.
와, 그럼 결국 그 변호사 실사 비용이랑 시간 지연이 전부 다제 협상력을 갉아먹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델라웨어 C컵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투자자에게 변호사 비용 낭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라는 일종의 프리패스가 되는 셈이죠.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델라웨어의 법인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그 안에 지분 구조잖아요. 저는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어떤 부분이죠?
창업자가 초기 지분 100%를 무조건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내 회사니까 지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고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직괄적으로는 내 회사의 지분 100%가 다내 것이어야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다시 투자자의 시각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데요?
투자자가 극초기 스타트업에 수십억을 베팅하는 이유는 오로지 창업자와 그 팀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진짜 인생을 갈아넣어 회사를 키울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아,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창업자 두 명이 각각 50%씩 지분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한 6개월 뒤에 한 명이 막 번아웃이 와서 퇴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회사의 핵심 인력 절반이 날아갔는데 그 퇴사한 사람이 여전히 회사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은 창업자는 얼굴에서 일할 맛이 안 날 거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지분의 절반을 가진 회사에는 절대 돈을 안 넣겠죠.
업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죽은 지분? 데드 에쿼티가 캡테이블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군요. 회사의 사용선고나 다름없네요.
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 모든 벤처 투자자들은 베스팅이라는 잠금 장치를 요구합니다.
아, 베스팅. 보고서에서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보통 4년 베스팅에 1년 절벽이 업계 표준이라고요.
맞아요. 쉽게 말해 창업자라도 자기 지분을 첫날부터 온전히 다 갖는 게 아니라 4년에 걸쳐서 조금씩 확정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1년 절벽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한 11개월 차에 회사를 나간다면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딱 1년을 버티면 그때 25%를 한 번에 인정받고 그 후부터 매월 나눠서 가져가는 식이니까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막 내 주식을 볼모로 잡히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공동 창업자들끼리 서로를 묶어두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팅이라는 개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무 함정이 하나 있죠.
아,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파산 시나리오의 주범, 바로 83B 선고잖아요.
네. 많은 기술 기반 창업자들이 개발이나 마케팅에는 천재적이면서도 막상 이 작은 세무 행정 하나를 놓쳐서 모든 걸 잃고 납니다.
국세청 논리가 진짜 너무 무자비하던데요.
미국 국세청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4년에 걸쳐 주식이 베스팅 된다는 건 매달 당신이 회사로부터 주식이라는 형태의 소득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팅되는 시점에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긴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 같아요.
주당 가치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창업자는 당장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아닌데 국세청은 그 10만 원을 기준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당장 현찰로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는 거니까요.
이른바 유령소득에 대한 세금 폭탄이죠.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수십억이 나오는 완벽한 파산 시나리오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합법적으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을 처음 배정받은 날로부터 딱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83B 선고 서류를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치가 0원에 가까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미리 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사실상 당신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진짜 종이 한 장이 사람 살리네요. 그리고 이 튼튼한 그릇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바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도 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종종 개발자 출신 창업자들이 이 핵심 알고리즘은 내가 주말에 내 노트북으로 짠 거니까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이 IP 양도 계약서가 없으면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고 완전 세게 경고하더라고요.
결국 투자자가 돈을 넣는 대상은 창업자라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여야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다졌다면 이제 이 그릇에 어떻게 자본을 담을 것인가, 즉 계약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초기 투자 계약의 대명사격인 세이프부터 짚어보고 싶어요. 창업자들은 이걸 빠르고 간단한 악수 정도로 여기면서 되게 선호하잖아요.
실리콘밸리의 Y 콤비네이터가 고안한 이 세이프는 훌륭한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기업 가치를 정하느라 변호사들과 막 지루하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식 지분 투자가 들어올 때 주식으로 바꿔줄 때 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이프가 내포한 지분 희석의 덫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고 봅니다.
통찰력이 좋으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간편함이 창업자의 눈을 가리는 독이 됩니다. 당장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자기 지분이 얼마나 깎여나가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체감을 못하거든요.
특히 가치평가 상한선, 밸류에이션 캡을 잘못 설정했을 때 나비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초기 투자자에게 캡을 50억 원으로 걸어두고 세이프 투자를 받았는데 1년 뒤에 회사가 대박이 나서 200억 원 가치로 시리즈 A 정식 투자를 받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초기 투자자는 200억 원이 아니라 상한선인 50억 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전환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보다 무려 4배나 싼 가격에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싹쓸이 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창업자가 당장 막 돈이 급하다고 캡을 너무 낮게 열어두거나 반대로 할인율을 너무 후하게 주면서 여기저기서 세이프 자금을 끌어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식 라운드 열려서 딱 뚜껑 여는 순간 창업자 지분율이 막 80%에서 30%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끔찍한 캡 테이블을 마주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미래의 내살점을 얼마나 어떤 비율로 떼어줄지 미리 정교하게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으면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근데 그나마 세이프는 빚이 아니라서 회사를 당장 파산시키진 않지만 또 다른 초기 투자 방식인 전환사채, 이건 아예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격이더라고요.
네, 전환사채는 근본적으로 부채입니다. 빚이죠. 이자가 쌓이고 돈을 갚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기일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만기일 다가오는데 다음 라운드 투자를 못 받았다면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회사는 디폴트, 즉 파산에 직면합니다. 창업자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있는 셈이죠.
아,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궤도에 오르면 이런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파는 프라이스드 라운드, 정식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피 튀기는 조건 협상이 시작되죠.
자료 보면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그 청산 우선권 조항이었어요. 특히 참여형 청산 우선권은 창업자 입장에서 이거 완전 악마의 조항 아닌가요?
벤처계약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독소 조항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청산 우선권은 회사가 매각될 때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원금을 먼저 챙겨가는 아주 상식적인 안전장치거든요.
네, 원금 먼저 가져갈게. 이거는 오케이잖아요.
네, 하지만 참여형 조항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자기 원금을 먼저 100% 챙겨간 다음 남은 매각 대금에서도 자신의 지분율만큼 한 번 더 이중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거든요.
와, 완전 이중 청구네요. 만약 이런 조항이 2배수, 3배수로 엮여 있다면 회사를 수백억에 힘겹게 팔아도 투자자들 배만 불리고 정작 창업자나 직원들 손에 떨어지는 돈은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진짜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읽었어요. 헤드라인 장식하는 그 높은 기업 가치가 결코 승리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언론 홍보하려고 어떻게든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막 혈안이 되잖아요.
네, 나 천억짜리 회사 사장이야 이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창업자가 원하는 그 비합리적으로 높은 숫자를 맞춰주는 대신 뭘 요구할까요?
아까 말한 그 참여형 청산 우선권 같은 거요?
네. 과도한 이사회 통제권이나 강력한 희석 방지 조항 같은 것들을 꽉꽉 채워 넣는 거죠. 겉으로는 천억 원짜리 회사 사장님이지만 계약서 이면에는 영혼까지 저당 잡힌 상태인 겁니다.
차라리 기업 가치를 좀 낮춰 잡더라도 이런 독소 조항 없는 깨끗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나 창업자의 최종 엑시트를 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네요.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계약의 룰을 이해했다면 이제 투자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결정적 증거를 들이밀 차례입니다. 시리즈 A쯤 되면 뭐 세상을 바꿀 거라는 비전 스토리만으로는 지갑 절대 안 열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가설과 창업자 이력만으로 투자가 되기도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투자자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질문만 맴돕니다. 이 회사가 우연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트랙션과 단위 경제성인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피치덱에서 그 자금 사용 계획 슬라이드 쓰는 방식을 지적한 대목이 참 뼈다리더라고요. 창업자들이 흔히 10억 투자해주시면 개발자 3명 채용에 얼마, 마케팅에 얼마, 임대료에 얼마 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보고서는 이걸 생존 비용을 구걸하는 짓이라고 완전 일축해버리죠. 투자자는 여러분 회사의 수명 연장을 돕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마일스톤을 사는 겁니다.
아, 10억을 주면 18개월 뒤에 월 반복 매출을 2억 달성하고 이탈률 낮춰서 다음 라운드 가치를 3배로 뛰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투자자가 듣고 싶은 계획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일스톤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고객 생애 가치 LTV와 고객 획득 비용 CAC의 비율이죠.
B2B SaaS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광고비로 고객 한 명 유치하는데 100만 원 썼는데 그 고객이 1년도 안 돼서 해지하고 총 50만 원 이익만 남겼다면
그건 회사가 커질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깨진 독인 거죠.
당연히 LTV가 CAC보다 최소 3배 이상은 높고 획득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야 건강한 비즈니스라는 걸 수치로 증명해야 하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 보고서가 아주 냉혹하게 경고하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현금 소진율과 런웨이입니다.
은행 잔고를 매월 빠져나가는 순수 현금 소진액으로 나눈 값, 즉 이 회사가 언제 파산할지 보여주는 시한부 선고일이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런웨이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당신의 협상력은 제로다.
솔직히 6개월이면 꽤 길게 남은 것 같은데 왜 제로인가요?
투자 유치라는 프로세스 자체의 속성 때문입니다. 투자자 처음 만나서 피칭하고 실사 거치고 변호사들 계약서 검토하고 통장에 돈 꽂히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 런웨이가 4개월 남았다는 걸 아는 순간 의도적으로 실사 일정을 질질 끕니다.
와, 내일 당장 직원들 월급 못 줄 상황까지 막 몰아넣는 거네요.
네. 가장 절박할 때 앞서 말한 최악의 계약 조건을 딱 들이미는 거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심리전이네요.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 런웨이가 남았을 때 여유롭게 시작해야 노라고 바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법인 구조도 완벽하고 지표도 훌륭합니다. 이제 진짜 전투에 돌입하는 실행 단계네요. 흥미롭게도 자료에서는 처음부터 무턱대고 막 50장짜리 사업계획서 보내지 말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신뢰를 쌓아가는 순서가 있다면서요.
네. VC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피치덱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 1문장 피치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첫 번째예요. 지인의 따뜻한 소개를 통해 미팅 잡고 핵심만 담은 10장짜리 덱을 보여주죠.
그리고 투자자가 진짜 실사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비로소 데이터룸의 문을 여는 거군요.
이 데이터룸이 결국 창업자의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법인 설립 서류부터 모든 직원 IP 계약서, 엑셀 파일까지 여기서 숫자 하나 틀리거나 서명 빠진 거 발견되면 투자자가 바로 신뢰를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당연하죠. 수십억을 맡길 팀인지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미국 증권법 레귤레이션 D파트 읽으면서 완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막 열심히 발로 뛰는 행동 자체가 자칫하면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수도 있겠던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대는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남의 돈 받고 지분 넘기는 건 명백한 증권 발행이거든요. 상장사처럼 엄청난 비용 들여서 정식 등록할 여력이 없으니까 스타트업은 레귤레이션 D라는 면제 조항을 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506B랑 506C잖아요. 두 가지 차이가 명확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5466B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잖아요. 만약 제가 우리 브릿지 라운드 투자 받아요 하고 링크드인에 자랑삼아 올리면 그 즉시 불법 증권 발행되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반드시 기존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연락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크와 지인 소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반면에 5466 셀을 선택하면 인터넷에 대놓고 펀드레이징 광고할 수 있다던데 이것도 맹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경우 회사는 투자금 넣는 사람이 100% 적격 투자자라는 사실을 미친 듯이 깐깐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2년 연속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기준이잖아요. 투자자가 나 돈 많아요 하고 체크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창업자가 직접 세금 증명서나 회계사 확인서까지 다 받아내야 한다고요?
네. 돈에 눈 멀어서 자격 없는 사람 돈 실수로 받았다가는 면제 특권 박탈당하고 회사가 공중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 면제가 규제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진짜 뼛속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이 모든 지뢰밭을 피해가기 위해 보고서가 90일 실행 마스터 플랜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네, 아주 전략적인 퍼널 형태죠.
0에서 30일은 철저한 준비 기간, 데이터룸 완성하고 타겟 투자자 100명 리스트 뽑고요. 31일에서 60일은 미팅 집중 기간인데 여기서 지인들 달달 볶아서 30건 소개 확보하고 콜드 이메일 수없이 보내서 겨우 20건 1차 미팅 얻어내는 거잖아요.
거절당하는 게 디폴트 값인 멘탈 붕괴 한 달입니다. 이 시기를 버텨낸 창업자만이 마지막 61일에서 90일, 즉 클로징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관심을 보인 소수 리드 투자자 압축하고 아까 말한 독소 조항들 피해서 텀시트 치열하게 협상하고요. 사인하고 입금되고 15일 이내에 SEC에 뽐 D 서류까지 제출해야 드디어 90일 전쟁이 끝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여정이죠.
오늘 이 심층 분석 통해서 진짜 확실히 깨달았어요. 초기 투자 유치는 무슨 스티브 잡스 뺨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네요.
그럼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가치가 허상의 아님을 현재의 꼼꼼한 법적 문서와 단위 경제성의 숫자로 증명해내는 지독하게 이성적인 과정이네요. 만약 오늘 피칭에서 거절당하셨더라도 여러분 비전이 부정당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투자자 기준에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맹정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시장의 룰입니다. 창업자로서 제품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 금융 규칙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진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표준화되고 완벽한 델라웨어 C-Corp 구조 만드는 법부터 협상의 이면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묵직하고 도발자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로라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스타트업은 VC가 사랑하는 완벽한 표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잖아요. 똑같은 델라웨어 법인 세우고 똑같은 지표 문법 자르고 똑같은 마일스톤을 줘야 하고요.
구조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종종 규칙을 파괴하는 데서 나오지 않나요? 만약 모든 창업자가 처음부터 고객을 위한 미친 혁신을 좇기보다 철저히 벤처캐피탈의 엑시트 입맛에 맞는 기성품 회사를 찍어내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거라면요? 투자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거대하고 촘촘한 표준화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의 야성과 진정한 다양성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거대한 아이러니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